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했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처음에 어떻다고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긴 잘 안 보이나? 표적이 일어나면 표적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한 설교, 어떤 이 표적이 일어난 해석으로 생각하시던 분도 있지만 사실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는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성장이었죠. 3,000명이 늘었더라. 5,000명이 늘었더라.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는 것들이 이해하는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에 대한 설교가 멋있게 일어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쵸? 그 다음에 일어난 교회 성장이 아니라 박해예요. 죽음이잖아요. 순교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8장서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내용이 있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진 것만을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장해 간단 말이죠. 사람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늘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 수만이 아니라 박해도 성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뀌는데 이제 9장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을 스데반의 죽음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여겼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주죠.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조금 이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사도행전 8장 설교를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다가 와서 선교할 때 교회에서 너무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선교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선교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전 세계로 흩으시는 일을 한다. 이거 써먹었던 본문이에요. 저희들은 어릴 땐 야, 그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선교사로 나가지를 못하면 선교사를 후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모인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보다는 사도가 나가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뭐 아니면 집사들도 뽑아놨으니까 집사들이 나간다거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볼 때 이거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뭐였죠?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패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 이제 앞으로 네 일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급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전파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어서 지금 열심히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고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신약 성경이 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보통 한 쉽게 잡아서 AD 100년경에 완성이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니까 그게 한 96년, 뭐 98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핏 잡아서 100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구속사의 완성을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들인 거고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으로 보이는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가 열방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처음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빌립이라는 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스데반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 이 일곱 명이 세웠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로 말미암아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8장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은 25절까지 쭉 다 볼 건데 25절까지 계속 볼 건데요. 이 안에 큰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해요. 세 번. 크다라는 것이 세 번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크게 울더니 큰 박해와 그리고 큰 슬픔, 울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나와요. 8절. 거기는 이제 큰 기쁨이 등장하거든요. 보면 큰 박해가 있다는 건 알죠. 자, 두 번째 2절에 나오는 큰 울음은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걸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돌마다 죽었잖아요. 돌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공개 처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히브리인들은 돌로 쳐주죠? 하나님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역죄를 진 거랑 똑같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판단할 때 반역죄를 진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같이 반역죄를 진 사람으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장사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죠. 너도 똑같이 스데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잡아가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숨어서 이렇게 받질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나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그 내용과 같은 거란 말이죠. 나는 공개하고 내가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기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떤 때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큰 박해와 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큰 박해와 슬픔에도 큰 기쁨이 교회 안에는 넘쳐나게 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정에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는 거죠. 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좀 읽어보면서,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으니까 4절부터 13절까지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펴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잘, 혹시 끊기나요, 이게? 괜찮아요? 예. 네. 자, 그러면 8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빌립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빌립과 대조돼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몬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요? 데이빗 카퍼필드. 뭐 만리장성도 없애고. 마술 그러면 뭐 눈속임. 사실은 마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준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작용들과 과학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세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마술사라는 것은 주술사 같은 거예요. 옛날 애굽 때 있었던 모세 때 주술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더니 주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박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참 재밌는 거예요. 나쁜 걸 만들어서 그들을 못 살게 굴면 뱀을 없앨 수 있는 걸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어떤 심령을 이용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 같은 거잖아요. 무당들이 사람들 속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뭐 이상하게 눈이 돌아갔고 시퍼런 작두를 타거나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너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놀라시네요 전혀.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빌립이라는 빌립과 반대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많은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보면 참 재밌게 표현하는데 6절에서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빌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한 말. 빌립이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런데 이 시몬은 시몬을 따르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냥 그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겁박하는 것 때문에 그 시몬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은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적은 뭐 때문에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하지만 이 기적은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 표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만 보는 것은, 기적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초월적인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종교가 가능하겠어요? 기독교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불교가 훨씬 더 병이 많이 나아요. 정말로 돌을 열심히 닦은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살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기적을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현역돼서 갈 뿐이지 사실은 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모습,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에게 있어서 빌립도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나가죠. 기적을 받나요? 기적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빌립에게는. 그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를 안 따랐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므로 표적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가 한 말, 그가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사실 더 놀라운 건 13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전심으로 따르고 놀라웠대요. 놀라운데요.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고 열심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시몬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정말로 뭐 열심히 특심이고 뭘 하는 일에마다 하나님 뭐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뭘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럴 때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콩닥콩닥 뛰면서 어쩔 줄을 몰랐던 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원통해하고 안심해하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저 아, 그것은 좋은 말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그랬구나,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 죄와 싸우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고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의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결국은 전심을 다하고 열심히 특심이어도 그것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이 이제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14절 이후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되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임하게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봅시다. 기도했죠. 17절 같이 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걸 보고 시몬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술만 있으면 자기가 지금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높임받고 겁박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더 좋은 고급 기술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점점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술을 자기가 획득하고 싶은 거였죠. 그랬더니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인정해 줬나요? 그렇지 않죠. 혼나게 난 다음에 너는 나중에 보면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넌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 때문에 네 마음이 악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 저주 같은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시몬은 그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생각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몬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아닌 표정만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보고 그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보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내 삶이 잘 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이익만을 꿈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나요? Yes or no. 복을 받아요? 네, 복을 받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과 의와 참 평안과 이 모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하게 뭐 부와 건강과 명예 이런 것을 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 모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구약 때. 구약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복으로 아브라함 부자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가진 것을 증명해 줬죠. 오래 사는 것으로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난 이후에는 이제 세상의 것과는 다른 하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가 하늘의 복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찬송도 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받은 복이 얼만큼 되냐고요? 건강, 돈, 뭐 직장, 자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내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떨리는데 죄송스럽고 정말로 그걸 보인 적이 있나?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인내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부끄럽게 그지없지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꼭 자기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끌고 가야 좋아하잖아요. 주위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하여 나만 타락하지 않고 우리 같이 죄집시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써요. 거기에 현혹돼서 진정한 성도들이 꽤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세요.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 목사님은 그래도 좋은 말 하시겠지. 목사가 좋은 말 하는 건 맞아요. 웃어주셔야지 제가 넘어가는데 진지하게 들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면 맞죠. 하지만 교묘하게 섞여서 얘기할 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잘 얘기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고개만 끄덕이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조는 건지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귀를 쫑긋 여시고 정말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단순히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항상 세상의 복과 연관을 시켜요. 둘이 짬뽕을 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그 복음이 정말로 복음 되게 하는 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는 교회가 있죠. 한국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갖고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우리의 몸도 잘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돼야 됩니다. 삼박자 축복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교묘하게 짬뽕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지막에 어땠나요? 건강했나요? 다른 사람보다는 오래 살았죠. 늦게까지 살았어요. 반모섬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거 편지를 어디서 쓴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이럴 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잘 됐나요? 안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인생이 잘 됐나요?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야, 너 힘들 때 위장이 안 좋다는데 너 그 위장 좋게 하려면 포도주 써서 잘 다스려라. 디모데도 아팠어요. 바울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은 다 초라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게 강건했나요? 그럼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자체도 그가 그 인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자기가 받은 자로서 어떠한 순간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아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성도를 위로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모든 순간 나는 참 평안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교묘하게 짬뽕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면 되잖아요. 증거를 매일매일 요즘에 시편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단련되고 그 말씀으로 정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고 전도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 그건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약하지만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은 열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열심으로 그냥 때우려고 해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니면 그거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내가 이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연보를 하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정말로 잘하시는 거죠. 하지만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도 안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시몬이 정말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됐고 앞으로 네가 그 죄를 벌받게 될 것이다. 그 불의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죄를 이렇게 나가지 회개를 하진 것이 아니라 그 벌만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그냥 알아서 살 테니까 내 인생은 내버려 두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만, 내가 갖고 있는 건강만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참 성도는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몰라봤습니다. 또 내 눈이 세상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쳐서라도, 주여 내 길을 끊어서라도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니 주님 나는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럼 고백하고 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날라리 신자입니다. 그렇게 생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날라리 신자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신자는 날라리가 없어요. 성도는 날라리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도라면 날라리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날라리 성도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라리 성도이기도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을 아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성도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참 성도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부분의 삶이 늘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가진 자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좋아할 때마다 주여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될 때 주여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참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큰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